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제목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서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인데 그걸 우리가 딱 보면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해 온 것과 방향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대속주로서 믿고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역설해 왔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칭의 구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걸 이제 강조를 해 왔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예도 들면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논증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방향을 돌리냐면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얘기인데 지금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자기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관계를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조가 상당히 사뭇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당신들이 과거에는 나를 굉장히 사랑했다. 나를 신뢰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졌었다. 바울은 무척 존경하고 했는데 이제는 정반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얘기가 뭐냐면 그 나를 존경하고 사랑했으면 계속 해야지 왜 그러지 않느냐 섭섭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와 갈라디아 교회와의 그 관계가 이제 어그러졌는데 그 관계를 뭐 회복해야겠다 그것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고 물론 그것은 원했지만은 주된 이슈는 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왜 그들이 그런 상태가 되었느냐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복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진정한 관심은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14절에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랬어요. 굉장한 사이였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주고받는 상처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감성적이라 그런지 상처를 특별히 잘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절친한 관계가 틀어질 때는 회복이 굉장히 어렵죠. 이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아니 뭐 예수님을 대하듯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바울이께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냐면 굉장히 흥분하지 않고 찬찬히 이 문제를 짚어갔습니다. 되게 그렇잖아요. 상처를 받으면 아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럴 수 있느냐 이 배신감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는 그런 문화권에서 살고 막 우리 감정이 아직까지 막 그런데 굉장히 민감하다면은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는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에게 당신들이 나에게 해롭게 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걸 먼저 지적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걸 상기시켰습니다. 바울이 아주 흉한 질병에 걸렸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감이 드는 그런 병이었던 것 같아요. 외부로 드러났겠죠, 아마. 그래서 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봤을 때 강한 불빛 때문에 눈이 상해서 그 후로 눈이 굉장히 안질이 심했던가 보다. 뭐, 이렇게도 상상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흉한 질병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를 천사와 예수님 같이 이렇게 환영을 했거든요. 그 지적을 했어요, 먼저. 지금은 바울을 원수로 대해요, 이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때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에게 베풀었던 그 친절한 배려라든지 그런 헌신을 잊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 그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물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뭐 배신도 하고 그랬을지 몰라도 그 사람과의 옛날의 관계에서 나에게 잘한 것들, 내가 받은 친절,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 자신부터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상대방의 친절을 감사하면은 용서하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역사하셔서 은혜를 끼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니까. 우리가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께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모르죠. 날마다 하나님 그 가슴을 이렇게 긁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배신으로 말하면 우리가 뭐 예수님 얼마나 많이 배신합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옛날에 광야 시절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지 않았어요? 출애굽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갔더니 거기서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당장 다 죽여버리신 게 아니라 이런 배신자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구속사회가 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하니문 시절을 회상했어요. 너희들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광야 시절을 어린 시절로 보는 거죠.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어렸을 때 너희들이 나를 순종으로 따랐었다. 내가 어렸을 때, 너의 청춘의 때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고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신실하게 따랐었다. 그때 그 순정한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상대방에 대한 것들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니까요.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약함 때문에 너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 바울이 그 갈라디아 그 남부 쪽으로 기후가 좋으니까 그쪽으로 휴양차 막 갔던 것 같아요. 질병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로 보면 시련이고 이게 뭐 일이 통하지 않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 불의의 상황, 우리의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의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개척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가 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의 은혜를 생각하고서 갈라디아 교회와 틀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것 같아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한 게 뭐냐면 나는 당신들에서 악감이 없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아 했다. 바울을 비난하고 그 뭐 의심하고 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악감을 품었어요. 근데 바울은 뭘 생각했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비록 그런 식으로 대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귀히 여겼습니다.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물론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농간을 부리고 바울을 이렇게 비난하고 해서 많이 나쁜 소리 하고 하니까 그걸 믿게 되는 거죠. 자연히 그렇게 했지만은 아무리 나쁘게 말해도 상대편의 좋은 점을 인정하는 것, 그게 우리의 캐릭터가 돼야 돼요. 그것이 이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얘기하니까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넘어간 것은 자기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은 좋은 거야, 이거죠. 물론 방법이 나쁘고 속임을 당한 것이지만은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죠. 그런데 거룩한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사한 일이지만 너희들이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말이 넘어가는 것은 그는 나쁜 것이다,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원수로 취급해 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주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고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와서 그걸 돕겠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데 우리 보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 그러면 당신은 오히려 우리를 뭐 못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래요. 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그냥 묻어줄 수 없다. 그걸 양보하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뭐 자기들 철이 나겠지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말을 했어요. 그건 아니라고. 크리스천이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은 오류다.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가진 그 마음속을 들춰냈어요. 그들이 너희에게 17절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대하고 나에게 굉장한 관심을 두고서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동기가 불순한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많은 사람이 이단이라든지 사이비단체에 이게 말려 들어가는 그 이유의 하나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접근하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 매너가 좋고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고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거기에 대개 다 넘어가요. 사실 세상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나에게 그렇게 뭐 잘 주려고 하는 사람은 꽤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다가 누가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내 입장을 깊이 이해해 주는 것처럼 대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기 쉬운 것 같아요. 특별히 어린 신자들, 교리적인 확신이 약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경우에는 아주 이 간교한 가르침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단이 있어요. 또 이단에 준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에 대한 얘기 다른 거 없어요. 결국은 예수에 대한, 예수가 포커 포인트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이 이신칭의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은 그런 다른 종교, 타종교에 대한 그게 넘어가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에 대한 상식적인 성경이 어떻게 해서 우리 손에 들어왔는지 이런 데 대한 교육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건 뭐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 뭐 여기저기 다 틀린 거 있지 않소. 뭐 이런저런 무신론자들, 뭐 비평가들 하는 얘기 여기서 주소 듣고 와서는 그걸 갖다 대미고 다른 사람들이 그건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고 갱신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이디어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넘어가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새겨지기를 원했어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유대주의자들도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기 편으로 이끌려고 했고 사도 바울도 보면 결국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기 편으로 이끌려고 한 거죠. 근데 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 유대주의자들은 복음 플러스 할례 교리로 열심을 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플러스 nothing 교리로 열심을 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거짓되고 변질한 그 다른 복음으로 유혹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진리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새겨지기만을 원했어요. 세례요한이 일찍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한다. 우리가 그 말은 다 좋아하지만 사실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바울의 관심은 자신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었습니다. 거짓 목회자들도 교인들에게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닌 자신들의 형상이 성도들에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들의 아이디어, 자기들의 주관,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새겨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일부 지도자들은 교인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자신의 통제를, 자기들의 통제를 받게 해요. 이런 이기적인 불순한 목적을 위해서 아주 열심을 냅니다. 열심은 물론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릇된 동기, 그릇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열심은 복음의 핵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불순한 동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분열돼요. 그리고 교인들은 물론 잘하지도 않고요. 개인 숭배와 타락한 교리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악성 코드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강단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회심자들에 대한 그의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속에 새겨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목표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한다고 그랬지 사도 바울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냥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보통 예수의 형상을 담다 그러면 어떤 도덕적인 측면만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처럼 뭐 온유하시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물론 그게 포함되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주는 자유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에게만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고 만일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분 위의 것에 대해서는 뭐 전혀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오직 그분에게만 충성해야 되고 유아독존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 진리라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니 너무나 당연하죠. 길이 진리의 생명이니까 생명의 한 원천에서 나오는 것이지 뭐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한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채워지면은 나의 구원이나 성화를 위해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뭐 유대주의 관습이나 뭐 무슨 뭐 할례나 기타 어떤 종교적 전통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다 제거시켜버려야 돼요. 바울은 어떻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다고 했어요. 율법의 저주가 돼. 율법이 정한 모든 형벌 다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율법에 관한은 끝난 거 아닙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면 다시 율법의 멍에를, 율법에 준하는 것들을, 그런 규례들을, 그런 룰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돼. 그 명예를 맬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시지도 않았고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 위한 율법의 저주가 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점이 분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뭐 출생은 아기를 다시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마치 다시 낳는 듯이 처음부터 산모의 고통을 탈게 받겠다 그렇게 말한 거죠.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 돼요. 그 정도 됐으면 포기해버리고 끝날 것인데 내 뭐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우리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의 참된 말 그걸로 교인들을 가르쳤어요. 진리로서 복음으로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예수만 믿고 받은 구원을 다른 복음으로 희석시키려고 했거든요. 바울의 반응이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시 듣는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이거 다시 체크해서 나가자. 그렇게 복음을 강론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거죠. 그런데 이를 교사들이 도와야죠.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 필요한 건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해산한 수고예요. 그런데 해산한 수고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해요. 누가 아이를 낳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해산한 수고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해산한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낳은 다음에 잘못 간다면 역시 예수님께 가야죠. 우리 각자도 주님의 해산한 수고의 덕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위한 해산의 수고에 동참해야죠. 기도로서, 물질로서, 또 사랑의 관심으로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다가 이건 사실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글이잖아요. 글이라는 것은 이거 뭐 한 번 쓰면 다시 고칠 수도 없고 한 번 가면 끝이에요. 오고 받은 뭐 얘기를 못 하잖아요. 요즘처럼 무슨 뭐 텍스트 메시지가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조금 우리나라 말이 좀 번역이 좀 안 좋은데요. 언성을 높인다. 이게 화가 났다는 뜻이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사도바울이 지금 그런 식으로 뭐 감정 표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원문에는 언성을 바꾸었다고 했지 높였다고 하지 않았어요. 언성을 높인다고 하면 뭐 화나고 뭐 싸운다는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 읽어드리면 세 번역에게는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5절을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부드럽게는 말도 원문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약간 의역을 해서 진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 또 뭐 이 직역 번역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도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고 내 어조를 바꾸기를 원한다. 어조를 바꾼다. 무슨 뜻이냐면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질문도 받을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이 말로서 다 글로서 다 할 수 없던 것을 또 보충 설명할 수도 있고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요. 그래서 교인들을 만나서 유대주의자들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울의 뜻이었어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얘기하자 그거죠.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크리스천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크리스천이 된 사람이 딴 길로 가면은 낙심하지 말고 정지하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12절이거든요.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전부 다 이방인인데 그 사람들의 습관이 많이 다르잖아요. 유대인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음식도 물론 다르고 뭐 이런 뭐 절기 지키는 것도 다르고 또 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들 많죠. 근데 바울이 그거 하나하나 놓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복음에 배치되지 않는 일이란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들의 습관은 그런 거 넘어간 거죠. 이런 거 놓고서 그냥 소소한 문제 놓고 시비를 따지고 그거 율법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이 먹는 음식도 마음대로 먹었어요. 갈라디아에서 선교할 때 이방인들의 방식을 수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처럼 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 사는 것처럼 내가 살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내 말을 좀 들어라. 그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모세법에서 해방됐어요. 거룩한 삶을 위한 것이라고 내세우는 유대주의자들의 여러 가지 그 전통의 규례에 묶이지 않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만 붙잡고 그대로 살았어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 자유롭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게 살라고 하면서 자기와 같이 되라고 한 거거든요. 뭐 교만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는 율법으로서의 자유의 삶을 너희들도 누리라 그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니까. 거룩의 이름으로 여러 룰에 매이면은 항상 불안해요. 긴장하게 됩니다. 율법주의는 결국은 영적인 침체를 일으키고 자기 의에 빠지게 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그런 악습을 낳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거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삶이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느냐. 다른 것은 예수님 다 처리하셨다. 율법에 관한 한. 사랑의 삶을 살라. 예수의 삶을 본받으라. 예수의 말씀만 붙잡고 살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에 민감해져서 살라 이거죠. 그래서 성령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즐기고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 얼마나 불쌍한가. 아이고 바울 생각하면 나는 눈물 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맨날 매 맞고 그냥 얼마나 박해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굶었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즉 적혀 있는 장면이 보면 파선도 여러 번 당하고 그냥 뭐 곤장으로 매던 여러 번 맞고 돌멩이를 맞아서 죽을 뻔하고 뭐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를 받았고 대접을 못 받았어요 바울이. 그렇지만 바울은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자유가 행복이에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불행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사셨어요. 산상본을 실천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받들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행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로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인간에서 우리가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주시는 율법으로서의 자유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이죠. 구원의 확신과 기쁨에 누리고서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삶이 가능하고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면에서 나와 같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했다는 뜻이죠. 그 사람은 복음의 자유를 체험하고 산다는 뜻이죠.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율법의 저주가 되시고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율법으로 대체하려거나 보강하려는 일체 시도를 중단해야 된다. 우리 삶을 잘 살펴봐야 돼. 내 삶 속에서 그런 것이 어디 있는가? 어떤 점이 그런가? 끝까지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믿음에 의존해서 살아야죠. 예수 플러스 nothing의 교리를 우리의 신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가져왔던 여러 가지 전통적인 그런 관습이나 그런 것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용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용기를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멘.